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말합니다. 너무도 현실같이 느껴지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 레오? 꿈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어찌하겠나?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지?
꿈과 현실, 너와 나,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삶과 죽음,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두 세계를 자유롭게 논일던 장자가 나 그리고 세계에 대한 통찰을 들려주는 책, 장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네. 대목이 나오잖아요. 모피어스가 레오한테 빨간 약, 파란 약을 주면서
네.
그 빨간 약 먹으면은 진실을 보게 될 거라고 좀 괴로 근데 괴로울 거라고.
아.
파란 약 먹으면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맞아.
권진영 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란 약을 먹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그냥 파란 약을 먹을 거예요. 뭐 그렇게 네. 어렵게 살아요. 편하게 살면 됐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선배님은요?
글쎄요. 저는 뭐 빨간 약이든 파란 약이든
네.
어떻게든 뭐 좀 재미있는 대로 가고 싶어요.
아, 아직 철이 덜 드셨나요? 네,
철없는 두 사람이 지금 고전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 4시 고전을 만나는 시간이죠. 고전읽기 참여하시려면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013년 마지막 달. 아우, 벌써 12월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아, 와, 세월이 진짜. 왜 이렇게 빠르지?
아, 갈 테면 가봐, 어디. 잡지 않을 테야. 나 쿨한 여자야. 난 시간을 구속하지 않아.
남자는 구속하지. 그죠?
아닙니다. 방목 상태로 풀어놉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예.
아, 예. 진짜.
그렇다면 큰일 나요.
정말요? 그러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 목장을 넓게 만들면 되지.
아, 알겠습니다. 목장을 넓게.
12월의 고전읽기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권진영 씨가 프로그램 마지막에 항상 그러잖아요.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네.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1년을.
아.
지혜를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렵고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뭐 옛것을 안다는 건 조금은 맛봤다는 거 그리고 철학적인 면도 배우고 고전을 읽으면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는 삶에 적용만 하면 돼. 이제 적용만 하면 야. 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네. 그쵸 선배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아이, 별말씀을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한 해가 또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오늘 오다 보니까 뭐 캐롤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말도 안 돼. 듣기도 싫어 이제.
왜 그랬어요 또?
제가 이제 저기 제 나이 정도 되면 나이 먹는 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이런 분처럼 이렇게 네. 권진영 씨처럼 헛헛하신 분, 허하신 분,
허해요.
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슬기롭게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하는 책들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일일이 읽어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삶의 지혜를 담은 고전 첫 번째로 함께할 책은 장자입니다. 장자.
네, 장자. 지난번에 한비자 방송 때에도 아주 반응이 좋았거든요. 동양 고전이라고 하면 뭐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할 텐데 이럴 줄 알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는 일주일로는 영 뭐 성에 안 찰 것 같아서 2주 동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꽉 채운 만족감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2주간 함께하는 장자. 그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권지영 씨는 장자 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저는 장자라면 그 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자연 그대로의 뭐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여백의 미가 느껴지면서 뭘 많이 채우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우리 선배님은 네. 장자책도 쓰셨잖아요.
참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창피합니다.
아, 뭐 창피합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아직 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백의 미가 느껴지나요, 선배님도?
이분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혼납니다.
아, 진짜 네. 누구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장자로 안내할 길라잡이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노장 철학 전문가이신 춘천교대의 조민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시청자 여러분들 조민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이시고 우와. 철학 박사, 도서관장이시고 신문 방송사 주간.
우와.
맞죠?
왠지 고급스럽네요.
예, 어쩌다 그냥 받았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렇게 노장 철학이라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노자와 장자잖아요.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저희 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노자, 장자에 끌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뭐 주지하다시피 이제 중국 사상에서 자자가 들어간 인물은 위대한 사상가를 의미합니다.
네.
사실 저는 대학교 때는 이제 주로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 사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네. 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서 제 전공을 정할 때 중국 예술 철학, 뭐 동양미학 이런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동양 예술 작품 관련된 그 어떤 이론이나 또는 그 동양 예술에 추구하는 최고 경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그림이나 또는 그 그림 속의 어떤 여백이나 또는 뭐 그림의 도를 뭐 표현한다든가 또는 뭐 음악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여운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 동양 예술 정신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노장 철학에 바탕한 걸 알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노장 철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청취자들하고 장자를 읽어 나갈 텐데, 사실 그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좀 읽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장자를 이해하는 길라잡이 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런 노장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일단 공자맹자 유가 철학을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노장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공자맹자 철학의 그 반대 명제, 엔티테제로서 시작한 그 철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이해가 사실 그 가능해집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노장 철학의 어떤 핵심을 알려면 그 유가 철학에서 쓰지 않는 단어 또는 그 유가 철학에서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용어들에 네네. 좀 주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공자께서는 그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네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괴이한 것 또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그 난 또는 힘에 의한 강압적인 것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그런 세계를 그 담고 있는 이런 괴력난신 네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자는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런 괴력난신을 말한 사실 그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유학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택선 고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네. 그 다양한 그 사물 가운데 가장 그 이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그것을 단단하게 그 잡고 있어라. 어떤 불변의 진리로 여겨라. 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장자는 변화를 말한 어떤 텍스트라고 이렇게 말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괴력난신과 관련된 또는 이제 그 유가가 중시하는 그 예법을 그 중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괴력난신을 말한 그런 용어나 또는 그런 예법을 무시한 그래서 이제 그 송대 성리학자들은 장자를 무례한 자, 예가 없는 자.
그런 무례한 자.
예, 표현을 하죠. 무례한 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법을 무시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육아의 예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성적인 삶을 무시하는 단어를 비롯해서 장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황당 무계함이나 맹랑함을 그 담고 있는 그 미치광이 광자가 있습니다.
네.
예, 광인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또는 이제 잊어서 앉아라라고 하는 좌망이라고 하는 망자, 잊을 망자. 또는 이제 그 편협한 자기를 없애라는 그 없을 무자를 사용한 무기, 이런 없을 무자, 또는 이제 미분화된 어떤 그 원형의 상태, 로서 이제 그 자연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렇게 혼돈이라고 하는
혼돈
혼자 또는 이제 그 분별지를 이렇게 부정하는 어리석을 우자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그 독특한 그 용어인데 이런 우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볼 그 내용에 나오겠지만은 그 나비 꿈으로 유명한 그 호접지몽의 몽자 꿈꿀 몽자. 예, 우리가 이제 구운몽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다 이런 장자적 사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 역시 그 절대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되는 놀유자,
놀아유,
예, 네.
뭐 소유유, 그죠?
그렇죠, 소유유. 예. 이런 그 장자가 놀아라. 독특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장자가 뭘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놀유자는 기억나네요.
놀유요?
일단 놀아야죠.
예. 아, 그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 예.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듣고 말하네.
알겠습니다. 이거 예. 저 다 말씀해 주시려면은 한 3학기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 얘기해 주시고 예.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좀 더 재미있는 얘기,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오늘 사연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무한 경쟁에 치이면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자입니다. 살다 보면 장자와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장자가 필요해. 왜 장자를 만나고 싶은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퀴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를 읽어본 적은 없어도 장자의 꿈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장자는 꿈에서 이것이 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나비, 2번 벌.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같으면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문을 이렇게 안 낼 텐데.
그럼 어떻게 드릴래요?
잠자는 꿈에서 장자는 꿈에서 이것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1번 나비, 2번 나방.
나방! 아,
멋있잖아요.
그 나방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나방도 나비가 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다이어트 실패해서 그렇게 된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근데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아유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혜란님이 교수님 저 춘천교대 윤리과 04학번 이혜란입니다.
학생이네요.
1학년 때 3학점으로 B학점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이번에 열심히 들어서 꼭 A뿔 될게요. 교수님 멋지십니다. 약간 그
작정했는데 지금. 그치, 학점, 학점
아시는 학생이신가요?
지금.
아, 잘 모릅니다.
네, 공사학번 이해라는 네, 학생이라고 합니다.
공사학번이면은, 공사학번이면은 몇 학번이 공사학번인가요?
공사학번이면 2004년. 2004년도에 이제 입학한 친구인데.
근데 아직도 학교를 다니나요?
아니, 이제 졸업하고, 이제 방송을 듣는 모양입니다.
아, 그런가?
네, 농담이시었군요.
네. 아, 네. 그렇구나.
깜빡 속았네요.
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봐요. 네. 이정환님께서 장자, 노장, 어우,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성실히 듣겠습니다. 꾸벅 하셨어요.
네. 그럼 장자 낭독 시작해 볼게요. 우선 장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글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장자 자편 32편 여러 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장자의 친구 조상이 송나라의 사신이 되어 진나라에 갔습니다. 조상은 진나라로 갈 때 술에 몇 대만 타고 갔으나 교섭을 잘 끝마쳐 진나라 임금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술에 100대를 받았습니다. 조상이 돌아오다가 장자의 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지저분한 골목에 누추한 집에 살면서 집신이나 삼으며 거지처럼 살 건가? 눈은 푹 들어가고 목은 살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데다 맨날 두통을 앓고 있으니 나 같으면 이렇게 못 사네. 술에 만대를 가진 임금을 한번 일깨워주고 술에 백대를 받아오는 일, 나는 그런 일에 장기가 있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진나라 왕은 병이 나서 의사를 부르면 종기를 터뜨리고 입으로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술에 한 대를 주고 치질을 핥아서 고쳐주면 술에 5대를 준다고 하더군. 치료하는 부위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수레를 더 많이 준다던데 자네는 그 치질을 얼마나 많이 고쳐줬기에 그렇게 수레를 많이 얻어왔는가? 어서 갈 길이나 가시게!
네. 일단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하면서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교수님께 해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 장자는 네. 우리가 그 장자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네. 이런 것들은 장자는 이제 그 총체적으로 외물이라고 합니다. 외적 외물. 사물. 이런 외적 사물에 그 불임을 당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상대적으로 자신을 그 얽매이게 하는 이런 외적 사물을 제거하라. 라는 그런 그 제거할 거자에다 얽매일 루자 거루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기나 고름이나 치질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 상징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통해 특히 이제 그 권력에 빌붙어서 영화롭게 사는 그런 그 조상이라는 인물을 비웃고 네. 장자는 그런 외적 사물에 얽매이는 사역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이런 그 자유인으로서 장자를 말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유인. 네.
자유인.
그래요. 제가 사실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말이죠.
네.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늘 엉뚱한 생각은 늘 하시잖아요.
아 이건 정말 요새 말로 레알인데 아, 리얼, 예, 레알. 정말 레알. 그런 생각했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요즘 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근데 그 이제 그 돈 거래가 잘 안 돼서. 예, 제가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주고 네. 받을 걸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러세요?
몇 개월째. 그래서. 그 받을 사람이 저하고 인간적으로는 친한데
네.
전화를 해서 한번 호통을 내줄까 화를 낼까 하다가 야 이거 참 돈 없는 자유라는 건 참 힘들구나.
돈 없는 자유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근데 장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네요.
저 같으면 제가 조상이라면 말이죠 장자의 친구라면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유 자네 참 얼마나 고생이 많나. 내가 술에 100대 받았는데 자네 한 20대 쓰게 이랬으면 참 좋았을
그래,
텐데.
그래 그러면은 그쵸? 약간 좀 그릇이 커 보일 텐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놀림만 당하고 가네요.
그렇네요.
근데 사마천은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소지 소성을 버리고 대지 대성을 지향하는 장자의 말은 바다 같아서 끝이 없고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장자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예, 뭐 장자는 그 우리가 흔히 그 인간의 그 본성이 자유이고
네.
그 나아가 정신의 그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힌 그 인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장자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기묘한 어떤 상상력, 자유분방, 어떤 정감, 뭐 기이한 이야기들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꿈 같은 세계나 또는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정신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이처럼 그 얼토당치 않은 이론이나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 또는 그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진실한 정신 현상을 들춰낸 그런 사상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점에서 이제 인간이 가진 그 유한한 지식, 한정된 지식과 상대적 지식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주는 또 사상가입니다. 저 리처드 바크가 쓴 그 갈매에게 꿈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있죠.
네. 그 소설을 보면 멀리 나는 새가 그 멀리를 본다. 당연히 높이는 올라간 새는 또 당연히 또 더 넓은 세계를 보겠죠. 방금 앞서 말한 그런 그 대지 대성과 그 소지 소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장자에 나오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와
네.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사유와 상당히 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장자는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 사유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가라고 이렇게 예.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장자가 원전인가요?
그 원전에 거의 가깝습니다.
아, 그렇죠. 정조와 예. 정조지와
그렇죠. 뭐 정조지와라고는 그
있는데
말로써, 예.
예. 장자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예. 참 신기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요. 장자가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하던데요. 맹자랑 장자 사이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예, 그 맹자와 장자는 그 전국시 때 우리가 흔히 중기 정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연구에 의하면은 맹자는 장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실질적인 그 장자, 즉 장주 이름이 네. 주입니다.
주죠? 장주.
두루주자.
장주.
장주라고 하는 인물은 잘 모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맹자라는 텍스트 속에는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부분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장자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는가 또는 지리적으로 이제 장자의 그 고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부분도 뭐 있지 않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맹자의 그 이 책 속에 맹자 책에는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맹자와 장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맹자는 우리가 흔히 말 대화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네. 그 설득한 어떤 그런 그 사상가라고 한다면은 장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학적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중원, 우원, 치언 뭐 이런 식으로 삼원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사상을 펼친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은 그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자는 송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송이 이제 우리가 흔히 잘못 그 알고 있는 중국 고전에 그 중국 역사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 개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를 망하고 은나라 유민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그렇죠.
송.
네. 네.
이제 장자는 고송나라. 바로 이쪽 출신입니다.
고송나라 후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나중 이제 유송이 있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북송 남송할 때 송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 송나라 사람들은 좀 밥으로 많이 일컬어집니다.
그렇죠.
좀 네.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예. 묘사할 때 송나라 사람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죠. 그 예. 예를 들면 이제 수구대토.
그렇죠. 수주대토.
아, 죄송합니다.
수주대토.
배움이 짧아가지고. 수주대토. 그러니까 예. 나무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 예.
네. 이런 사람들도 다 송나라 사람으로 치잖아요.
그 맹자에 나오는 그, 저, 알묘 조장한 그러니까 벼가 자라도록 쑥쑥
뽑아주는
예,
그 사람도. 벽 없는 사람.
예, 이제
조장.
예. 알묘 조장했다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는 나라로 이 송나라가 자주 지칭이 되는데 장자가 또 송나라 출신인데 장자는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 하에서 활동을 했나요?
예, 그 장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 당시의 상황을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인데
네.
그가 마주 그가 눈앞에 펼쳐진 그 시대는 국내적으로는 우매한 군주가 또는 그 폭력적인 군주가 백성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국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전국 막 전쟁이 제국주 사이에 네. 펼쳐진 그래서 각국마다 참혹한 그 전쟁의 어떤 연속성 인간의 그 잔인함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전쟁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이제 살았던 그 시대적 어떤 그런 점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시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장자 제위편에 보면은 얼마나 그 참혹한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가가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형, 참형을 당한 자들이 서로 벽일을 하고 있고, 벌을 받아 목에 이렇게 그 춘향이 썼던 칼,
네.
칼을 쓰고 발에 이렇게 착고를 그러니까 이제 그 발목 도망가지 못하게 뭐 채운 자들이 서로 막 밀쳐내고 형벌로 죽은 자가 이렇게 가까이 서로 이렇게 그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그 아주 수없이 많은 그 이 가혹한 형벌이 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가해졌던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가장 인기 있는 장사 의족 장사였다고 합니다.
아, 의족이요?
네, 그러니까 발목 잘리는 형들이
진짜?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형벌을 하도 많이 그 당하니까 의족 장사가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장사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혹한 그런 어떤 현실의 어떤 그 삶을 삶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 측면으로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론이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제자백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그 학파들이 나타납니다. 장자적 표현을 그 이제 일곡지사라고 합니다. 하나의 어떤 그 한 부분만 그 전공하는 그런 그 이 저 어떤 사상가들이 나타났던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그 장자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유가와 무가 그러니까 서로 시비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시비 결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사회적 혼란으로 이렇게 야기되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그 장자는 그 특히 철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한정적 지식과 이제 유가 성인이 추구한 그 문명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가져다 준 어떤 부정적 측면. 네. 인간의 어떤 본성을 억압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도리어 성인은 인간을 제대로 올바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인간을 질곡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그런 그 철학적 상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시대
혼란했던 시대를 살았던 장자네요.
네. 그럼 장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구편 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까 이제 장자는 그 자유롭게 살고자 했다라는 그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장자를 이렇게 초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자는 그 자기를 모시러 온 사신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저 제사의 그 희생물로 쓰이는 소를 보지 않았느냐? 희생을 그 당하기 전, 희생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예쁜 무늬를 놓은 그런 비단 옷을 이렇게 입고 또 영양가 있는 풀과 또 콩을 이렇게 먹인다는 거죠. 그걸 먹을 때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사 지낼 즈음에 이렇게 이제 그 묘당에 끌려가서 이제 결국 희생물로 사용될 때. 아무리 송아지가 되고 싶다 한들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 이런 점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권력명의 재물 같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자 했던 그런 그 자인으로서 어떤 그 장자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또 장자 쪽에 나오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회제불우라는 말을 씁니다.
네.
마음속에 재주를 품고 있지만 회제 불우 때를 만나지 못했다 시대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진짜 그 얘기 같기도 하고
국가를 경륜할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네. 네.
그 재주를 제대로 펼치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뭐랄까 아픔이라고 할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장자 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자라는 텍스트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부조리를 정말 문명이었던 그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어떤 텍스트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분저서라고 합니다. 자기 어떤 분노, 어떤 그 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 정감의 세계를 그냥 하나의 그 저서로서 남긴 그 발분저서의 대표적인 그 텍스트라고 합니다.
발분저서.
예, 발분저서라는.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도 좀 그 부분에 들어가는데 강도로 보면은. 에이. 역시 장자가 최고고 그다음 이제 이소경이라고 하는 이소경 이제 사마천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중에 그 발분저서 중에
자 어쨌든 이렇게 장자의 인생과 그 분노가 녹아 있는 책 그것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문 했던 이혜라님 그 제자분께서 전 졸업하고 현재 인천에서 교직에 재직 중입니다. 육아 휴직해서 매일 아기랑 고전 읽기 들어요. 오해 풀리셨죠?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보이는 라디오를 만나고 하셨어요.
네. 5953님 교수님이 나오시니 깊이가 확 깊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더 많은 말씀 해주시길 하셨고요.
네. 그리고 강윤민님께서 장자 어르신은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이신가 봐요 하셨습니다.
돌직구 맞네요.
그렇네요.
6127님 장자하면 당락 박선이 생각납니다. 당락 박선은 뭔가요?
글쎄요. 그리고 네. 최성호님께서 장자 인간 세 편의 쓸모없는 나무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그 쓸모없음으로 천수를 누리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하셨어요. 네.
6581님 지금 장자를 읽고 있는데 좀 더 넓은 이해가 될 것 같아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장자에게 모여드는 걸까요? 도대체 장자가 어떤 얘기를 해주길래 장자 얘기 한 편 더 들어볼게요. 장자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얘기일 거예요. 장자 재물론에 나오는 호접몽 나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문득 깨어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 사물의 변화라 한다. 꿈에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침에는 섭섭해서 운다. 꿈에 울며 슬퍼한 사람은 아침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하러 나간다.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지. 심지어 꿈속에서 해몽도 하니까.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지. 드디어 크게 깨어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한바탕의 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깨어있는 줄 알고 주제넘게도 그러함을 분명히 아는 채 하지. 임금은 뭐고 마소치는 사람은 뭔가. 정말 꼭 막혀도 한참일세. 공자도 자네도 다 꿈을 꾸고 있으며 내가 공자나 자네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일세. 이런 말이 괴상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들릴 테지만 만세 후에라도 이 뜻을 아는 큰 성인을 만난다면 그 긴 시간도 아침 저녁 하루해에 불과한 것처럼 짧게 여겨질 것일세. 장자 재물론 중에서 호접몽과 구작지와 장호자의 대화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꾸는 장자냐 아니면 장자 꿈을 꾸는 나비냐. 장자 아저씨 아직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이신가 봐요. 이 이야기에서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 뭐 의미하는 바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그 뭐 여러분도 다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그 카프카의 변신이 네. 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게오르그가 벌레로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뭐 그 장자하고는 뭐 다른 그 결론으로 끝나긴 하지만 인간이 벌레로 변한다라고는 아마 그런 카프카의 변신의 사유나 뭐 혹시 장자에서 좀 이렇게 따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짐작도 하긴 하는데요. 장자 호접몽은 사실 그 장자 붕세 우화 우리가 소유 첩에 나오는 그 우화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흔히 우리가 그 사물간에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무라일체라고 하는 이걸 말한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일종의 사물간의 경계 허물기라고 하는 그런 그 우화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나비는 나비다라고 하는 이런 그 틀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이나 합리성과 이성 에 그 사로잡혀서 꿈을 꾸지 못하는 이런 그 인간은 이런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경계 허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꿈은 사실은 그 망상이 아니죠. 그 장자가 꾼 꿈은 바로 그 창조성의 원천 변화를 주관하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네. 그런 그 경지에 해당합니다. 장자가 나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자를 읽다 보면 그 호라고 하는 물가에서 그 해시오고 장자가 이렇게 나눈 대화 가운데 장자가 나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이렇게 서로 유사한.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이 곤이 풍세가 된다라고는 뭐 이런 것과도 서로 통하는 그런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무라일체라는 그런 사유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네.
근데 뭐, 저, 제자가 나비 꿈 얘기를 듣고, 스승님 얘기는 그럴듯 하지만 황당해요.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자 얘기에 대해서. 그쵸?
네. 그 제자가 말하는 크고 황당해서 현실 세계에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글에 대한 그 어떤 답과 힌트를 주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용성 혹은 실용성이라는 점에서 그 접근하면 장자는 그 현실 감각이 없는 정말 황당한 비 몽상가입니다.
네.
하지만 그 장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아무 쓸모 없는 것에 그 진정한 쓸모 있음.
네.
그 우리가 그냥 무용의 대응이라고 하죠.
네, 네.
이 무용의 대응을 말한 그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사물 어떤 관점에서 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의 가치 쓰여 유용성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의 전복과 어떤 발상의 전환을 그 꾀하는 사상가지 절대 몽상가는 아닙니다.
장자의 부인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몽상가.
네, 꿈이 많은 사람.
매우 가난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가난했고 꿈이 많고 또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정말 얘기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 아까 저 우리 이제 권진은 잠깐 했지만 돈 없는 그 자유를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이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사실 장자의 또 위대함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저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그래.
얘기를 계속하죠. 왜냐하면 호전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호전몽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도연아의 호전몽을 듣고 와서 또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 듣고 계십니다. 지혜가 담긴 고전을 만나는 12월 첫 번째 책은 장자입니다. 노장 철학 전문가이신 춘천교대 조민환 교수님을 모시고 장자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를 읽어본 적은 없어도 장자의 꿈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장자는 꿈에서 이것이 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나비, 2번 벌.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장자랑 짝꿍처럼 딱 붙어 다니는 게 노자인데요. 노자랑 장자 사이는 과연 어떤 사이예요?
예, 그 노자와 장자는 그 서로 같은 점도 있고 네. 사상적으로 볼 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자와 장자를 합파해서 우리가 이제 뭐 도가 사실 이제 노자와 장자를 그 한 대 이렇게 이 묶어서 노장이라고 한 표현을 한 것은 이제 그 혹시 저 중림 칠연 그 위진 시대 때
네.
중림 칠연의
중림 칠연.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그 해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네네.
중국 사상사에서 이제 뭐 사실 꽃미남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주 검은고의 명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해강이라는 인물은 이제 노장이라고 하는 사실 표현을 처음으로
한참 뒤에 표현했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 사용을 했는데 그 어쨌든 노자와 장자를 도가라고 하듯이 그
네.
자연 법칙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도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노자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노자 철학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네네.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은 저서 한 그 대단히 정감이 그 풍부한 그 자유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그 펼친 그런 그 사상가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 이제 바로 소유유라고 하는 그런 절대 자유를 말한 점에서는 좀 노자와는 좀 차이가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노자가 좀 어떤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다면 장자는 굉장히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 얘기처럼
예, 예.
스토리텔링 기법을 써서
예.
자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마음에 새기면서 네. 다시 장자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를 제일 먼저 딱 펴면 첫 장에 말씀하신 그 소유유가 나오고 저 멀고 먼 북쪽 깊은 어둠 바다에 사는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요. 그 대목 네. 함께 읽어보시죠.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면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 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을 다룬 재해라는 책에도 이 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붕이 남쪽 깊은 바다로 갈 때 파도가 일어 삼천리 밖까지 퍼진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것을 타고 여섯 달 동안 구만리 장천을 날고 내려와 쉰다. 저 아래 땅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티끌이 날고 생물들이 서로 숨을 불어주고 하늘은 푸른데 그것이 하늘의 본래 색깔입니까? 끝없이 멀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붕새가 높이 떠서 내려다 보니까 이처럼 까마득하고 푸르게 보일 뿐입니다. 괜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방바닥 우묵한 곳에 부으면 그 위에 건물은 띄울 수 있지만 잔을 얹으면 바닥에 닿아버리고 맙니다. 물이 얕은데 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구만리 창공에 오른 붕새는 큰 바람을 타야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거침이 없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네,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새가 됐다는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 저는 그 이 우화를 그 학생들에게 읽어주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우물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 개구리가 날개를 단 새가 되면은 그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그러게요. 좀 그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 틀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신화적 세계에서는 또 가능한 그렇네요. 이야기입니다. 허벅지에서 막 저 출생하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렇죠. 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권에 대한 그 다양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 나름대로 그 해석할 때는 이 거대한 곤 뭐 삼천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곤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그 거대한 그 곤이지만은 물고기지만은 바닷물 안에 속에 있을 때는 역시 바다의 세계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주는 그 이 세계는 육지도 있고 하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바다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개체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네. 점에서 이제 그 고는 그 아무리 몸집이 커도 이제 철학적으로 육아의 어떤 그 상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육아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선고집 예, 어떤 하나의 그 진리 이론주의적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나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물속 아닌 또 육지와 바다의 또 하늘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그 이해하려면은 기존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상징적 그 상징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붕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 새라고 하는 게 그 신의 어떤 그 말씀을 그 또 인간에게 전해주는 신의 말씀을 듣는 또 개체로서 이야기는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 한정된 그 틀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상징적 그 개체로서 따라서 보다 큰 그 눈으로 이 세계를 전체를 바라보는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노자식으로 말하면 이제 도의 관점에서 봐라. 이도관지라는 말씀입니다.
네.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리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그 존재를 이 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붕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다시 붕이 이제 또 남쪽 바다 또는 천지라고 하는 그런 세계로 간 그래서 하늘 올라가 신이 되지 않죠. 다시 그 우리가 살기는 그 지상의 세계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만물제동이라는 그 재물론의 사상도 사실 이런 그 붕새 시각으로 본 그 어떤 세계 인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곤과 붕 장자에 처음 나오는 대목인데요.
네.
네. 장제책을 딱 펼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죠.
저 들킨 줄
여기까지
알고
딱 읽고 접어요 책을.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것만 그러게요. 제대로 이해도 사실은 뭐 그 장자의 뭐 거의 90% 이상은.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교수님 모시고 장자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 수업을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진짜요? 벌써 이렇게 네. 됐어요?
숙제, 다음번에.
숙제 있나요? 뭐 해야 될 숙제라도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다음
시간에. 사실 우리가 아까 이제 권진영 선생님이 모두에서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고전을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만 읽을 때는 사실 그 살아있는 고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현실적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되고 또 그것이 후대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지혜로운
네.
지혜를 오늘 지금 주제가 지혜지 않습니까?
네.
지혜를 젓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장자에 적용시켜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그 우리가 그 장자가 후대 그 영향을 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문학이나 예술입니다.
네네.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은사가 추구했던 삶의 어떤 그 뭐랄까 기본적인 그 삶의 태도 뭐 이런 것 아까 저 돈 얻는 자유
네네.
선택하거든요 은사는
아 그래요
스스로 그 돈 얻는 자유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은사의 어떤 그 삶의 모습 그래서 이 장자가 이제 그 후대의 어떤 문학이나 또는 그 뭐 서화 예술이나 이게
네.
어떤 이론적이죠 또는 또 장자의 뭐 양생주라고 하는 그 이 저 인간의 어떤 그
오늘 저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 오셨으면.
아, 그쪽 부분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더 깊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에 지금까지 춘천교대 조민환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진영의 고전 일기 듣고 옵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2월 2일 월요일 제목 나비의 꿈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드디어 책에서 제대로 읽었다. 역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보다. 나는 낮잠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허기부터 느껴지는데 장자는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에 빠져 있다니. 매트릭스 영화를 처음 봤을 땐 와, 워쇼스키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놀라웠는데 이제 보니 별거 아니네. 벌써 몇천 년 전에 장자 할아버지가 벌써 다 했던 얘기구만 뭘. 암튼 장자의 나비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결심한 건 그거다. 이제 뭔가를 볼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왼쪽에서도 보고 홀라당 뒤집어서도 보고 세상만사 이런 식으로 보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암튼 내가 나비냐 나비가 나냐? 장자 할아버지 아직도 이 고민에 빠져서 방바닥 긁고 있을지 모른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네.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빨리 다시 잠을 자면 된다. 꿈이란 게 깼다가 다시 자면 이 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이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오늘 퀴즈 장자는 꿈속에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정답은 나비죠.
네, 나비였습니다. 네.
선물... 이인선님이 정신없이 네. 바쁘게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내가 날 위해 일하는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건지 멍해질
맞아,
때가
맞아.
있어요. 장자 꿈 이야기, 꿈 이야기 듣다 생각난 거 적어봤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한바닥 적어놨어요.
네.
네, 그럼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는 이혜란님 그리고 이영찬님 이인선님 문자로는요. 7399님, 0884님, 5204님 예 축하드리고요.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일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억스의 남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전일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